이 시간 우리 아비암의 실패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간은 생소한 왕이죠. 아비암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시대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잘 알다시피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요.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의 지지를 받는 이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아비암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왕국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여로보암 치세 18년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린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짧게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짧은 재위 기간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열왕기에서 아비암의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 표현만큼 부정적인 표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아비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3장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암의 그 치적을 굉장히 짧게 묘사하고 그 대부분도 다윗의 이야기가 절반입니다. 근데 반대로 역대기에서는 아비암의 업적이 열왕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역대기에는 이 말씀이 포커스돼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역대기의 내용들을 다 보기에는 시간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이제 분열왕국이 된 이후에 전쟁을 하는데 남유다는 군사 40만 명을 동원하고요. 북왕국은 80만 명을 데리고 전투를 합니다. 남유다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가지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무리를 향해서 북왕국의 이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비판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깨뜨린 북왕국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가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기고 이 북왕국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가를 세웠던 것을 비판한 거예요.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야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아비암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이 전투를 승리시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아내 열넷과 아들 22, 딸 16을 낳고 잘 살았다. 뭐 이렇게 역대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아비암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고 어떤 나쁜 짓을 해서 심판을 받았고 이런 장면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열왕기는 역대기와 다른 결과로 이 아비야를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한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왕이 그렇지만 잘한 것도 있고 잘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왕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기자는 분명히 아비암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와는 다르게 열왕기에서는 분명히 이 아비암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비암의 죄는 뭘까?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비암의 죄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구절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비암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살펴보면 아비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르호보암을 기억해 보면 굉장히 무능하고 악한 왕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치적 이후에 르호보암의 그 통치 기간 때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 좋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될 수 있을까라고만 판단을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것은 좋지 않아요. 예, 르호보암도 좋은 게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의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그 통치 시절에 여로보암이 그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쫓아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쫓아냈던 제사장들이 그 남유다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재위 첫 번째 3년 동안은 굉장히 잘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길로 나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유다의 왕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통치 초기에는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이 단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율법을 또 어기다가도 막 지키고 어기다가도 지키고 이런 모습들이 르호보암 가운데 반복되지만 결과론적으로 르호보암에 대한 딱 하나의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악을 행하였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였다. 근데 그 르호보암이 행한 악 가운데 가장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산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산당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산당 때문입니다. 산당은 그 자체로 왕의 통치를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산당과 관련된 사료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산당은요, 여호와께 제사하는 지방 성소였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산당이었습니다. 원래 가나안 신을 섬기던 것이 산당이었는데 사사시대를 거쳐오면서 지방성소로 바뀌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방산당 혹은 성소가 이방인들의 문화 그리고 종교 여러 가지 여호와 신앙이 교묘하게 섞이면서 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상당히 냉혹합니다. 사실 이러한 산당의 지방성소의 역할을 없애고 중앙성소를 세워서 그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드리고 있던 이 산당 신앙을 끊고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중앙성소로 집권화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무슨 내용입니까? 그가 성전을 짓고 그 말년에 아내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그 명분 아래 예루살렘 앞에다가 그모스를 위한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던 거예요. 중앙성소인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허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죄악이에요. 당연히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습관처럼 이어받아서 지방성소, 산당이 마을의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당을 왜 없애지 못했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정의하시죠. 백성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역대 왕들의 통치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 왕들을 제외하고는 왕들은 이 산당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니 오히려 산당을 통한 통치 지배를 더욱 공고하게 세웁니다. 여러 사료들을 살펴보면 산당이 지방에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두는 무기고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마을 방문했을 때 숙소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마을이 그 한 마을이 이 산당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이 산당이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산당이라는 것은 지방에 뿌리 깊게 박혀서 중앙에서 이 지방을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뿐만이 아니고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하고요, 동시에 이 바알신, 아세라신 여러 신들에게 동시에 제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 교묘하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문화들과 섞여가지고 토착화되어 버려서 원래의 율법은 남지 않고 희한한 모습의 형태의 신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었던 거예요. 성전을 만든 것은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고리를 끊는 종교개혁이었어요. 하지만 이 종교개혁은 결국 솔로몬의 때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죄악의 중심에 바로 이 솔로몬의 산당이 있고 그 죄악의 고리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또 그의 아들인 아비암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게 아비암의 실패입니다. 아비암은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산당을 통한 지배 권력을 더 공고히 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개역개정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사를 경영한다는 그 말씀이 사실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열왕기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많은 군왕들이 그리고 많은 유대의 왕들의 치적을 보는데 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야는 좁아서 앞날을 보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 앞날의 한치라도 예측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튜버를 보면 미래학자들이 나와서 우리 앞날을 막 예측하고 이렇게 합니다.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근데 그것들이 다 맞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축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 다음 주에 어떤 경기가 있는데 누가 이길 거다 누가 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맞추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넘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날을 한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이고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역대의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어떤 지혜를 끄집어내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나라 내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왜 산당을 버리지 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요. 그것을 없앨 때 내 왕권이 무너질까 봐 어찌 보면 산당을 유지하는 것이 역대 왕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산당 중심의 통치를 해나가니까 그 나라가 공고해진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암의 실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비암의 상태를 성경은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처럼 돌이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아주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습니다. 엎어져도 하나님께 엎어졌습니다.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죠. 근데 누구나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죄악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인생입니다. 혹 우리의 인생에 조그마한 장애물이 생길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애쓰는 것이야말로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해결함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가져온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긴다는 그 고백을 해나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